지금 2014년도에 우리 자녀들이 손자녀들이 이제 한국에서 유행도 하고 베스트셀러인데요. 이게 원래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서 작가가 쓴 동화책입니다. 그 호주에서 올해의 그림책을 받았다 그래요. 그 제목이 위대한 돌 사자 (Stone Great Stone Lion)인데 도서관을 지키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찾았는데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살아있다면 좋겠어. 행복이나 슬픔, 절망이나 희망을 느껴보고 싶어. 조금 움직일 수만 있으면 정말 좋겠어. 그러면 길거리를 당당히 걸어보고 공원도 뛰어다녀보고 싶어. 이 누구의 말이냐 하면 누가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 주인공, 그 도서관 앞에 있는 돌사자상이에요. 그 동화에 보면 표정은 집어삼킬 듯이 무시무시하고 이래서 아이들이 그거 보면 무서워서 그냥 휙 지나가는데 이 돌사자는 사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꼬리 하나 까딱할 수 없어요. 바람이 불어도 깃털 털 하나 날릴 수 없어요. 그 이유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돌이잖아요.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숨쉬고 있죠. 숨쉬고 있지만 우리 인생이 이 죽은 돌사자, 거대한 지식의 보고인 도서관을 등에 지고 앞에 떡 버티고 있지만 살고 싶은 게 소망인 돌사자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 돌사자보다 더 무익하고 도리어 해악을 끼치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크게 유행했던 우리 젊은 층들은 다 알아요. 우리 자녀들도 티네이저 다 알아요. 이 영화 시리즈예요. Walking Dead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은 걸어다니는 죽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크게 히트했죠. 기차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 부산행. 그리고 넷플릭스 보시는 분들 알 거예요. 이 넷플릭스 이 드라마를 통해서 전 세계에 한국 그 영화가 처음으로 히트를 쳤습니다. 제목은 킹덤. 조선시대의 괴지를, 역병을 다루는, 그러니까 영남 그 문경 세제를 털어막아요. 지금 그 우한을 털어막는 게 거기 영화에 먼저 나옵니다. 그 역병이 못 올라오게, 서울로 못 올라오게 그냥 성문을 꽉 잠가버려요. 공통점이 뭐죠? 주인공이 좀비예요. 좀비. 좀비. 사람이 움직이고 막 뛰어다니는데 죽은 시체들이에요. 특징이 뭡니까? 그냥 죽어서 뛰어다니면 괜찮아요. 아니, 멀쩡한 사람을 공격해가지고 피를 빨아먹고 살을 뜯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린 사람은 드라큘라처럼 본인도 좀비로 변하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가 지금 그렇습니다. 바이러스가. 살아있지만 생명력이 없이 죽어있는 상태에 빠진 인생을 좀비 같은 인생이라고 합니다. 요즘 좀비 영화가 굉장히 유행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좀비 같은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풍성한 인생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예.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 누가복음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Good neighbor, 좋은 이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단순히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를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흔히 예수님 이야기하는 유대의 제사장과 이런 종교인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이 예화를 든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보시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굉장히 귀에 나딕죠? 귀에 이거요. 바로 부자 청년이 했던 똑같은 질문입니다. 근데 같은 질문이지만 두 사람의 의도는 완전 달랐어요. 부자 청년은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어서 무릎을 꿇고 와서 탁 이야기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율법교사는 왜 했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래, 네가 이적을 일으키는데 네가 똑똑하나 내가 똑똑하나 한번 대보자 이렇게 해서 물어본 거예요. 이 율법 교사는 영어 성경에 보면 율법과 성경의 전문가다, expert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지식에 해박한 거예요. 돌사자처럼 도서관 인터넷에 연결된 그 모든 세상의 지식을 하나님의 지식을 등에 딱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면 부자 청년처럼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한 질문이 무엇을 꼭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쟁취물로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해왔다는 거예요. 이걸 미루어 볼 때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좀 배웠다는 사람들은 살아있으면서 뭔가를 해야 선행을 쌓아야 영생을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는 것이구나, 영어로 inherit 받는 것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음이 틀림없습니다. 여기서 뭔가 우리가 느끼죠. 영생은 나중에 in the future 하나님에게서 받는데 내가 뭔가를 해야 돼. 영생은 당연히 죽고 난 뒤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구나라는 우리가 뉘앙스를 받아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죠? 다시 묻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해요. 율법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냐? 확인해 보는 거예요. 부자 청년도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너는 율법에 이렇게 이렇게 영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아니하니? 너의 그 지식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 율법 교사는 이에 대해서 아주 이런 대답을 해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거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그대로 구절입니다.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자신같이 내 몸같이 사랑, 내가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이 두 구절을 딱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 성경이었으니까 그 모세 오경 그대로 그냥 즉각적으로 탁 나오면은 건드리면 지식이 탁 튀어나오면 이 도사예요, 도사. 그러니까 완전히 박사급에 달달달달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대답이 여러분 완벽한 답변이에요. A+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었죠. 율법과 말씀 딱 요약 정리했습니다. 세 계명을 주노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 두 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어이구 네 답변이 오라. 그런데 칭찬하거나 사랑스럽게 바라봤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 기억나시죠? 부자 청년이 이렇게 계명이 있는데 너는 아니냐 하니까 부자 청년은 다르게 대답했어요. 압니다가 아니라 아 그걸 행하려고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사랑스럽게 쳐다보았다. 왜 칭찬하거나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A+ 답변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어서 이제 질문하는 게 나와요. 내가 그 성경을 어떻게 읽었니? 도대체 알기는 잘 아는데 어떻게 읽고 있는 거야? 이 말씀은 뭔죠? 성경 말씀을 잘 아는데 네가 그 적용해서 실천하고 어떻게 너 삶 속에서 살았어?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대답을 제가 지켰습니다. 다 지켰어요. 하니까 사랑스럽게 아니 이런 청년이 다 있어. 받아봤는데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 아신 거예요. 이 질문을 그렇게 했는데 율법 교사가 어떻게 대답을 해요?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어떻게 읽고 있느냐? 지금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이 대답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이 율법 교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만 영생에 영원한 생명이 이른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성경을 읽고 외우기까지 했지만 자기의 삶 속에서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을 했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설명을 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답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유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걸 좀 고민을 해봐서 실천하려고 무슨 일이 있어도 공예배는 빠지지 않고 주일, 요즘으로 치면 주일 성수하려고 애썼습니다. 참 힘들었어요. 그리고 가정예배도 좀 힘들었지만 들으려고 애를 썼어요. 참 쉽지 않더군요. 하다 보면 부부싸움도 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기에 내가 뭐 버는 돈도 많이 벌 때도 있고 적게 벌 때도 있는데 좀 이웃 성금도 내보려고 하고 좀 지키려고 했어요. 그리고 시간을 좀 쪼개서 자원봉사도 해보려고 했고 어떤 때는 리조트에 휴가 가는 걸 좀 대신 바꿔서 선교 여행도 좀 같이 한번 참여해 봤습니다. 또 아프면은 찾아가서 좀 위로도 하고 밥도 좀 사주려고 해봤습니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대답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뜬금없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 아신 거예요. 이게 이 율법 교사가 이 오직 지식으로 아는 데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해요? 이를 행하라. 행해. 그러면 네가 살 거야. 영생을 나중에 이렇게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네가 살아야 되는데 너는 지금 숨쉬고 있지만 너는 죽어 있는 거야. 좀비 같은 존재야. 그게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너는 아무 생명력이 없네. 돌사자가 뒤에 도서관의 지식을 잔뜩 등에 지고 있는데 아무런 생명력이 없네. 네가 그걸 직접 해봤니? 일단 해봐. 그러면 네가 직접 알게 될 거야. 영원한 생명이란 게 나중에 죽고 나서 그냥 얻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경험하고 느끼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거야. 그래서 행하면은 네가 살게 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행하게 될 때 살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은 이웃 사랑으로 바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이웃 사랑의 예화를 드시는 거예요. 대화가 이웃 사랑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그 율법 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라도 봐야죠.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웃이 뭐예요? 아직도 계속 지식 논쟁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세계관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 나 이웃에 대한 생각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 오스카상을 받아가지고 뭐 트럼프 대통령도 한마디 하시고 미국 제품이 이게 돼야 되는데 한국이 되니까 속상해서 그러신 건데 기생충에 나오죠. 송강호가 아들한테 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 말은 뭐냐면은 사람마다 다 자기 생각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사물을 제대로 못 봅니다. 그 결말은 다 죽는 거잖아. 기생충이. 이 비참한 영화예요. 이 율법에 능한 전문가는 자기의 생각과 확신이 다 있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생각을. 당시에 유대 율법에는 그 유대인들 사이에는 이웃은 누구예요? 유대인 only. 그 다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에 무슬림 이 사람의 사고방식으로 당시 율법의 그 규정대로 따르면 우리 이웃은 우리 교회만 다니는 우리 한인들 이웃이에요. 그 밖에는 이웃 안 해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19세기의 영국의 신학자 중에 조셉 라이트풋이라는 목사님이 잘 정리를 했는데 발굴해서 당시의 이웃 규정에 대한 유대 율법을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너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나 모든 이방인은 제외시켜라.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이웃이 아니기 때문이야. 오직 우리의 이웃은 우리 민족과 신앙을 가진 자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웃사랑. 교회 안에 우리 식구만 돌보는 거예요. 그게 이웃사랑이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교사는 그것을 이웃이라고 생각을 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유대인을 아닌 사람의 무슨 일이 옆에 벼락을 맞아서 바이러스가 걸렸어요. 막 칼 맞았어. 도와줄 의무가 없어요. 하나님한테 죄짓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잘못된 지식으로, 왜곡된 지식으로 눈이 확 가려버린 거예요. 지금 한국에 그렇잖아요. 잘못된 신천지, 나라가 뒤집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 때 세상에 독이 되는 거예요, 독이. 이 보면서 우리가 뭔가 답답하고 경직된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동양의 고전 중에 노자의 도덕경이 있는데 그 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살아있을 때에는 부드럽고 연약하지만 죽게 되면 딱딱하고 굳어버린다. 만물이나 초목이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여리지만 죽게 되면 마르고 뻣뻣해진다. 그러므로 딱딱하고 굳어버린 것은 죽음의 무리이고 부드럽고 연약한 것은 살아있는 무리이다. 우리가 믿는 개신교와 우리는 또 개신교 안에서 프로테스탄트 안에서 개혁, Reformed 신학을 믿습니다. 그것은 가장 큰 특징은 끊임없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변화에 민감한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생명력이에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에서 요 며칠 사이에 한 2, 3일 사이에 확 확산되면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는 또 사망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분이 이걸 보면서 글을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 왜 중국에서 시작됐지만 한국과 일본, 중국이 이 그냥 이렇게 확 급속하게 확산되느냐 거기에 대한 분석 의견 올렸어요. 짧은데 읽어드릴게요. 현 상황이 세 나라의 독특한 성향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다. 중국은 진작에 위험성을 경고한 의사의 말을 무시하고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숨기기만 하다가 광범위하게 퍼졌고 일본은 그 크루즈선을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대응을 못하잖아요. 그게 자기 나라 배가 아니다 웃자다 하면서 그 안에 1700명에 대한 일본이 타고 있는데 그냥 방치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경직된 의사결정구조 때문에 갑작스런 상황에서 계속 조치를 미루고 뭉기적거리다가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일본의 관료주의. 그럼 한국은 어때요? 한국은 중국, 일본보다 확실히 종교적인 성향이 강한 백성이고 나라라서 사이비 이단 집단의 엉뚱한 교리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으로 인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이 바이러스가 세 나라의 딱 가장 약한 부분을 찝고 공격해서 들어가고 있다. 그 약한 부분이 뭐예요? 경직된 부분입니다. 경직된 부분. 살아있는 것은 유연해서 변화에 민감하고 탄력적이에요. 애들 몰랑몰랑하잖아요. 어디 넘어져도 금방 다치 회복됩니다. 죽은 것은 변화에 둔감해서 부서지고 부러집니다.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끊임없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변화를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살아있는 것 죽어서 가는 것도 포함되지만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영육간에 말랑말랑하게 살아나는 게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플러그인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예수님을 죄로 죽어 있는 우리들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죄인들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성경에 나오듯이 고린도후서 그 사람은 후패여도 이 우리의 속사람이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실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 삶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 그걸 거부할 때는 우리는 그냥 딱딱하게 굳은 사람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이 율법교사는 이 영생을 한번 얻어보려고 율법과 말씀에 열심을 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죽은 목숨이에요. 죽은 목숨. 좀비. 마치 모든 지식을 담은 도서관을 등 뒤에 지고 지키고 있지만 그 지식을 돌사자가 써먹어요? 못 써먹습니다. 자기 몸도 못 움직여요. 그런데 심각한 것은 이 생명이 없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좀비처럼 썩어서 독을 퍼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독을 퍼뜨리게 돼요.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받아서는 행함이 없이 딱 고여있으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밟히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세상에 걱정과 민폐를 끼치는 존재가 됩니다. 지금 교회가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독성 바이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사도 요한이 이게 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한 개인이 아니고 이게 집단적으로 죽은 상태에 빠진 교회를 질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아니고 너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름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교회인데 무엇을 보니까? 행위를 보니까 죽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죽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지식을 아노니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의 신앙 고백을 아노니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행위를 아노니 너는 죽었구나.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나요? 이 죽은 상태를 그 요한계시록 3장 2절 3절에 제가 인용은 하지 않겠습니다. 보면은 회개하고 일깨워 나와라. 일깨워 나와라. 그러지 아니하면 심판 때에 주님이 너를 외면할 거야. 우리 행위가 죽어 있지 않고 회개하고 일깨워 변화해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예.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변화의 구체적인 방법. 오늘 예수님이 이 대화에서 그 이웃 사랑으로 이야기,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예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예화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있죠. 여리고로 내려가 여리고는 그 요단강변에서 약간 가까운데 아주 살기가 좋은 날씨도 좋고 온화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 땅을 좋아했어요. 내려가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옷을 빼앗기고 두들겨 맞고 반죽음이 된 채로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누가 봐요? 지나가던 유대인 제사장이 보고 레위인이 봤습니다. 왜 그 두 사람을 드냐 하면 그 두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여기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여리고에 많이 살았대요. 그래서 일을 할 때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출퇴근하는 길에 이렇게 자기 당분이 다가오면 예루살렘 갔다가 그리고 레위인은 그 제사장을 수행하는 수행원으로 많이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길은 뭐예요? 자기들에게 굉장히 낯익고 잘 알고 주변에 대피시설, 의료시설이 어디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두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들에게는 유대인이 아니면 이웃이 아니에요. 그래서 돌볼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 길바닥에 이렇게 죽음 직전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돼? 옷을 빼앗겼대요. 옷을 빼앗기면 그 옷을 다 빼앗기면 이분의 신분이 유대인인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누군가 아니 당신 그 죽어가는 사람 왜 그냥 지나쳤어? 왜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어? 이렇게 비난하고 법정에 기소를 해도 이 사람들은 면책을 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유대인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증거가 없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을 방치했습니다. 그 반대로 유대인이 가장 그 혐오했던 당시에 혼혈조석 사마리아인이 강도 맞은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인인가 유대인인가 생각을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고 그냥 그 사람 형편을 있는 그대로 봤습니다. 보고 쫓아가요. 그런데 오늘 보시면 성경은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중이었다. 이 말은 숨어져 있는 제가 말씀드렸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 길이 굉장히 익숙한 출퇴근하는 길이었고 주변 정황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이면 여러분 여행 중이면 옛날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구글 박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검색을 못하니까 옆에 여관이 어디에 있는지 의원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 공경에 처한 사람에게 그 낯선 장소에서 뛰어갔습니다. 왜 그래요? 33절에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그 불쌍한 마음을 의지해서 이것저것 생각하고 따지지 않고 바로 보살피는 행동에 들어갑니다. 생각과 행동이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 저도 그렇고 불쌍한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세요? 대부분 찌그러뜨립니다. 왜냐하면 이런저런 사정이 다 있기 때문에 찌그러뜨려요. 왜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도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고방식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야 할 상황인데도 그러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싹 올라오다가 불이 확 꺼져버립니다. 눈앞에 사람이 죽어가도 내가 가진 것으로 생명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데도 이것저것 따지다가 결과는 외면하게 돼요. 이웃사랑은 오늘 여기 말씀하는 이웃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긍휼하게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걸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연결되도록 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대가가 들어갑니다. 내 시간을 쏟아야 되고 내 돈과 재능을 써야 이루어집니다. 오늘 사마리아인에게는 급한 여행의 일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이라고 가족이 없고 비즈니스가 없었겠습니까? 그 일정은 어떻게 해요? 일정이 다 망가졌어요. 헝클어졌어요. 스탑했습니다. 왜 그래요? 공경에 처한 그 생명이 자기 자신의 일정보다 더 소중하다고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비즈니스와 일상생활을 잠시 보류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는 일상의 삶을 스탑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일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인생 다 끝납니다. 쭉 가시다가 나중에 후회하면 늦어요. 때는 이미 늦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할 때 생존에 필수적인 기름과 기름은 이 치료하는 거고 포도주, 목마를 때 사막에서 쓰는 거예요. 물이죠, 물. 제가 이 물을 얘기해요, 물. 그리고 본인이 타고 가던 짐승인데 영어에는 동키, 당나귀예요, 당나귀. 짐도 싣고 당나귀에 자기 대신에 이 사람을 실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언덕길에, 산길에 걸어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막에 데려가서 자기 돈을 털어서 보답도 받을 길도 없고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처음에는 두 데나리온인데 이틀치의 임금, 이틀치 임금. 사람마다 임금이 다르지만 이틀치 임금. 예. 그 비용이 들어가면 자기가 더 내겠다고 약속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뭘 느껴요? 사람의 생명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 모든 가치의 우선입니다. 예.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죠.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구냐? 나는, 저는, 여러분들은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구입니까? 율법 교사의 대답이 글짝이에요. 그냥 문맥으로 보면 간단한 국어 시간 질문이에요.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정답을, 앞에는 굉장히 정확한 정답을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정답을 이야기 못해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머리를 샥 돌린 그런 느낌이 들죠. 왜 그럴까요? 마음속에는 이거 사마리아인, 저 더러운 인간, 혐오하는 인간 내 입에 올릴 수 없어, 이런 마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선교 다녀오신 분도 있고 대부분 또 못 가셨는데 선교지에 가면, 현장에 가면 왠지 이 기분이 아주 좋아지는 걸 경험할 거예요. 제가 비디오도 사진도 보여줬는데 장로님도 그렇고 활짝 웃는 모습, 뭘 잘못 먹었나 그렇게 생각하시죠. 몸은 굉장히 지치고 먼지도 많고 지저분하고 환경도 별로 안 좋아요. 근데 마음이 아주 상쾌해집니다. 영적으로 고향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여행 갔을 때와는 좀 달라요. 여러분 뭐 캔쿤, 좋은 리조트, 좋은 하얏트 호텔, 뷰 좋은데 많이 다니셨죠? 저도 다녀봤습니다. 그 기분 좋은 게 10분 안 넘어갑니다. 다른 기쁨을 느껴요, 선교제 가면. 그거는 오직 자기 몸으로 가서 경험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이 이외에 저 조지아의 아틀란타에 있을 때 저는 연휴가 되거나 땡스기빙이나 크리스마스 이렇게 되면은 가족이 없잖아요. 다른 빅패밀리가. 자원봉사를 나갔습니다. 아들하고 아내랑 같이. 뭘 했냐면 시니어들, 노인들이죠. 그리고 장애인들이 집에 갇혀있고 무슨 병이 걸려가지고 시장을 못 보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쭉 오거나이즈해서 거기에 맞게끔 음식을 이렇게 딱 패킹해가지고 딜리버리 해주는 그런 비영리 단체가 있습니다. 그건 다 자원봉사로 유지가 돼요. 다 도네이션 받아가지고. 갔는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하루 종일 갇혀 사는 분들이에요. 그 남쪽이라서 이제 겨울에도 비가 오고 그럴 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면 그 이제 라우링이 다 맵을 주는데 가다가 헤매요. 그럼 옆좌석에서 아내랑 서로 기분이 나빠요. 스트레스 받고. 네, 보세요. 릴렉스하고 쉬고 맛있는 거 먹고 집에서 아니면 뭐 놀러 가거나 해야 될 그 시간 낭비. 내 차를 내가 써야 되니까 가스 낭비. 몸은 피곤하고 괜히 아내랑 서로 얼굴 붉히고. 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봉사가 끝나면, 저녁에 오면,
우리 두 아들과 아내와 제가 그렇게 흐뭇하고 기분이 좋을 수 없어요. 뭔가 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기분이 좋아요. 왠지 모르게. 몸은 되게 피곤해요. 영적인 기쁨으로 충만함을 느끼는 거예요. 아, 이게 살아있는 거구나, 이게. 이게 살아있는 맛이구나. 이게 성취감과는 다른, 뭔가 다른 살아있는 맛이구나. 그 봉사를 했을 때만 느끼는 그 뭔가,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걸 느낀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저 필라의 그 이재철 목사님, 그 장애인 사역에 한 분씩 하잖아요. 가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그런 걸 아마 느낄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웃사랑 뭐든지 상관없어. 직접 해봐! 이렇게 하셨구나. 몸으로 직접 할 때 행함을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구나. 몸은 피곤하지만. 예. 몸으로 이제 자기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에 어떻게 질문했죠?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라고 하셨는데 마지막 말씀이 37절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고! 가라! 돌사자처럼 딱 굳어있지 말고 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Do like this! 네.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혹시 작은 것이면 긍휼한 마음을 피워올리는 그런 대상이 있습니까? 근데 그 대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미워! 뭐 저런 인간을 내가 도와야 돼.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웃 사랑은 대상을 가리지 않아야 돼요.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일단은 판단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던 일상의 발걸음을 멈춰야 됩니다. 멈춰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상처를 싸매고 내가 가진 것을 또 소모해야 돼요. 믿지는 장사예요. 그런 잠시나마 그걸 뭐 평생 할 수는 없고 잠시나마 책임져주는 이웃사랑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가 넘친 더 생생하게 살아있는 느낌을 갖게 될 거야. 그 돌사자가 움직이고 그 모든 그 지식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받는 그런 살아있는 인생, 영원한 생명을 오늘 이 순간에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 그 이웃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생명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웃의 비유를 통해서 율법 교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봅니다. 주님,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 마음에 피어오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님께서 주신 긍휼한 마음을 귀하게 여기고 즉각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잠시 멈추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만요.